그 제자들의 수를 언급할 때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변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숫자는 120명이었다. 그죠? 성령 받은 이후 베드로의 설교, 제자들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이 더하더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요? 5,000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요? 아, 큰 무리. 다른 말로 하면요? 셀 수 없더라. 3,000, 5,000, 그 숫자 정확한 건 아니고, 막 어림진작 수일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어림진작으로도 못 헤아리겠더라.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6장 1절에는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밌어요. 더 많아졌다. 그 다음엔 뭘까요? 6장을 미리 보신 분은 혹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시니까요. 아, 그게 7절에 있죠? 더에다가 한 자 더 붙여가지고요.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제사장의 무리도 쉽게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 변해가는 과정을 천천히 한번 보셔요. 참 재밌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가 그렇게 커가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더라. 더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더라. 그렇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감격과 미끈의 그 구별도 없는 그 아름다운 그 공동체였는데 거기에 원망이 나왔다는 겁니다. 헬라파 과부는 뭐고 히브리파 과부는 뭐겠어요? 우선 이걸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요? 그리스인, 유대인, 뭐 대충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아,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고, 자꾸 생각을 좀 하시다 보면 이 생각 그 생각 하다 보면 또 더 맞는 답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이가 들고 나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만만 나 여기서 죽을란다, 그러고 안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었지만, 왜 헬라파라고 말하냐면, 그, 객지에서 나가지고 헬라말을 쓰면서 외국인으로서 살다가 나이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았던 사람들이나 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말이 또 그냥 아까 뭐 헬라말을 쓰니까 그랬죠? 실제로 헬라말을 쓰니까요. 또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 살고 밑에 보면 헬라파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또 따로 있었다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섞여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도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룹 지어지는 일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파가 생기는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왜 좀 친하게 지는 사람,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모두가 다 똑같은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고, 이런 파가 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문제에서 생긴 게 아니고 그 매일 행하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좀 빠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거죠. 교회가 작거나 공동체가 작을 때는요,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좀 커지면요, 숫자가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적어도 몇만을 넘어갔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우리 교인 수가 몇만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매일 그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매일 교회에서 양식을 대해주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빠지거나 뭐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에는 은혜로 이렇게 하다가도 사람이 많아지면요, 어쩔 수 없이 일을 조직적으로 추진해 가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 또 그게 하필이면 달라파 아무래도요, 좀 적었을 겁니다, 수가. 그렇게 되니까 이런 원망이 터져 나왔더라, 그러는 거죠. 이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큰 양로원 하나 세웠다고 칩시다. 그럼 그 양로원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그 본교회 출신 노인들도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노인들도 이렇게 섞여 살 거 아니에요? 그래 됐을 때 그 양로원에 가령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주로 봉사를 하게 될 터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다 또 차별이 생깁니다. 왜요? 그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같은 노인들이라도 그 중에 어떤 노인들은 잘 아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다못해 뭐 나누다가 음식을 나누다가도 안다고 좀 더 주고 뭐 이리저리 하다 보면 거기서도 차별이 생겨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할 때 그 나눈다고 하는 그 구제 활동이 아마 그런 점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커지면 일을 조직적으로 인정이나 어림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일을 잘 분담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거는, 그러면 사람은 숫자가 많건 적건요, 거기 문제가 생기는 거는 틀림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이 그렇게 충만한 곳이었잖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곳에 어떻게 원망이 생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정답은요,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사람 사는 곳에는 원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럼 어떡합니까?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아야 하나요? 누가 답변을 한번 잘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도 원망이 있고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면 방법은요? 첫째,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는다? 둘째, 그럼요. 예. 이겨나가는 거는 너무 답이 이제, 그래, 좀 구체성이 좀 없어요. 너무 두리뭉실한 답이니까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문제 쉽게 질문할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요, 싸움하게 마련입니다. 싸움 한번 했는 걸로, 아, 우리 사랑의 금이 갔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난리 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 싸울 수 있겠거니 하면서 한번 싸워야죠. 예? 잘 싸워야 돼요. 이상한 답인데요. 자, 싸움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잘 푸는 게, 싸움이 있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는 게 맞고요. 문제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잘 풀어나가느냐가 싸움이 일어난 것보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성령이 충만했던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사도들이 잘 풀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뒷얘기가요. 그래서 평소에 안 싸우고 사시는 부부도 있긴 하겠지만 어쩌다가 한두 번씩 싸우는 거요, 정상이라고 생각하셔요. 다만 그걸 제대로 못 풀고 맨날 며칠을 끌고 간다든가, 그로 인해서 뭐 주변에 혹은 아이들에게 큰 피해가 간다든가, 이런 것은 큰 잘못이지만 한 번쯤 싸우는 건 절대 잘못 아닙니다. 그래, 가끔씩 싸울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싸울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성령이 충만한 교회도 원망이 생겨나더라. 그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풀어가나 보십시다. 뭐 해답은 우리가 알잖아요. 2절부터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러되 뭐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 봉사활동하는 게 중요하다. 아,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구나 빼고. 아니 문제가 나와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 하는 게 옳지 않다 말씀만 열심히 전하겠다 이러면 문제 해결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인 우리가 이 일까지 하다 보니 사도 우리가 이 일에는 서투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다 돌아볼 겨를이 없다. 그거는 저 전제 조건이고 빼고 결론은요. 사람을 세우자.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핵심은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졌느냐를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제일 처음에요.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러네. 싱거운 질문 하나 합시다. 초대교회는 제자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했나요? 모든 제자를 다 불러 모았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교회에서 제자란 뭐죠?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십니까? 아니면요? 그냥 집사만, 집사요? 혹시 제자라고 불리시는 분 안 계세요? 다 제자냐고요? 요즘 교회들이 그 일반 성도와 제자를 이 분리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뭐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제자입니다. 꼭 이거 무슨 제자 훈련을 다 거쳐가지고 자격증을 하나 받든가 수료증을 받아야 그때부터 제자고 제자 밑에 그러면 이걸 자꾸 이렇게 차등만 시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훈련 받은 사람은 제자고 또 좀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은 제자고 안 한 사람은요? 그냥 막 성도고 집사고 그다 좀 못하면 잡사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모든 제자들 가는 거는요 그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나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의 일에도 경중이 있나요? 더 중한 일이 있고 좀 가벼운 일이 있나요? 있어요? 예를 들면요? 아주 좋습니다. 제일 중한 일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말이에요? 맞아요. 예배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만 다시 드리고 내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저게 소신과 일치하는 다른 건 못해도 예배는 꼭 드린다. 아주 좋은 일이었나? 네?
예.
교회에 중한 일이 없다고요? 예. 그러면, 교회 일에 중하고 가벼운 게 없단 말이야? 그래 말하려고 그러면 잘해야 되지. 왜 중한 게 없다고 그래요? 다 중하다 이래야 되지. 다 중요하대요. 그 말씀의 의미는. 교회 일에 경중이 있느냐를 꼭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함부로 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예배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예배는 꼭 오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바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터넷 예배로 가지 말고. 이거 심각하게 좀 생각하세요. 교회 일에 경중이 있느냐. 그냥 생각해보면 제일 중요한 일은요. 예배라고 말하면 참 좋은 답인데 경우에 따라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기도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좀 낮은 건 뭐 있어요? 전도에 목숨 거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왜 그래요? 예, 마지막 분부니까 가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분에게는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교회 일에 경중이 있느냐 그러니까 퍼뜩 떠오르는 구절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했으니까. 이런 것들한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나에게 대접한 것으로 이기고 상급을 잊지 아니하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물 한 그릇 그거 뭐예요? 자꾸 나 아한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다 상급이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상급요? 천국 가는 상급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얼핏 목사님이 하시는 이런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참 많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경중을 따지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럼 사도들이 여기서 왜 이 그 가난한 사람들 공개하는 일보다는 우리가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은 경중 문제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들에게는 기도와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거 제쳐놓고 이 일은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일이 또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른 사람이 맡아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을 분담하자는 얘기죠. 일에 경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일에 전무할 테니까 너희는 이 일에 힘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요? 또 다른 일에 전무해 줘야죠.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은 서로가 일을 나누어 맡아서 맡은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누구는 중요한 일하고 누구는 이 허드렛 일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 본문을 보고 사도들이 우리가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한 이 말이 교회 일에 경중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누가 어느 일을 맡아서 충성해야 하느냐 그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생활은 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게 작은 일이라고 느끼지 마세요. 그 작은 일에 큰 상급이 걸려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는 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정말 귀중한 것인데 이 구절 가지고 뭐 일의 경중은 절대 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라고 번역된 우리말이 공개는 저기 헐벗은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부양하는 거죠. 근데 그 아래 관, 난 외 줄을 보세요. 공개를 뭐라고 번역이 할 수 있다고요? 공개란 네. 접대라. 그러니까 접대는 공개하고 막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사도 예 비슷할 수 있고요. 아하 그 안 돼 있단 말이죠. 재정출납 맞습니다. 이 단어가 재정출납 쉽게 말하면 재정을 다루는 일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우리하고는 별 관계 없었어 그럴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 인간 관계에서 재정을 담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인사권이 제일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재정 담당자가 제일 두 번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령 요즘은 저 월급이 통장으로 바로 들어와 가지고 가령 여러분들 손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많이 힘을 잃어버려요. 옛날에는 자기들이 봉투를 받아와 가지고 얼마 감춰놓고 얼마 내놓으면서도 큰소리 빵빵 좀 쳐가면서 뭐 그러기도 했는데 요즘은 돈이 바로 가정으로 그냥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나한테 좀 힘을 좀 못 씁니다. 좀 알고는 계셔요. 그거는 아주 간단한 건데 조금 센 걸로 한번 해봅시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럴 경우 이럴 가능성이 충분해요. 우리나라에 IMF가 터지기 전에요. 우리나라에서 돈 빌리러 미국에도 갔고 일본에도 갔습니다. 빌려줬으면요.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돈 빌리러 갔더니 틀림없이 이런 비슷한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덕분에 어땠냐면서 토큰 문제를 조금 물러서 주면 뭐 빌려줄 수도 있지 이래 나오잖아요. 물러설 수 있습니까? 그 전에 또 김영삼 대통령이 큰 소리 한번 쳐놓은 거 있거든요. 버르장머리로 고쳐놓겠다고 큰 소리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또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버르장머리 한번 고쳐보래. 이러면서 안 줘버리니까요. 돈한테 돈 빌려갖다 못 빌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군 1회 가장 큰, 뭐라고 할까, 수치라고 했나요? 아니, 그걸 당한 겁니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전두환 소장이요. 그 틈새에 대통령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었던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정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갖다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하나하고, 그걸 파악한 이후에 제일 먼저 손을 쓴 게요. 돈을 다 움켜잡아버린 겁니다. 다른 정보기관들의 재정 담당자를 전부 해가 돈을 다 묶어버린 거예요. 돈 묶어버리면요, 기관 힘 못 씁니다. 그래서 돈줄 쥐고 있는 사람이 힘 쓰게 돼 있는 사회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그 교장, 교감 밑에 그 부장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 여러분 기억에는 전부 과장입니다. 뭐죠? 연구과장, 교무과장, 요즘 다 부장이다 통치합니다. 연구부장, 교무부장, 학생부장 이래 나가는데 제 끄트머리 뭐부터인지 아세요? 교무부장. 그냥 자격증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머지 부장은 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이고, 교무부장은요 자격증 없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선생님 자꾸 놀리고 할 때 그런 소리 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제일 센지 알아요? 이 중에서? 서무가 제일 셉니다. 누구하고 노는지 아세요? 주로 교장, 교감하고 놀지, 이 센터가 잘 안 놉니다. 왜요? 돈줄을 쥐고 있거든요. 아니, 정당하게 이렇게 집행하라고 된 건데도 선생님들이, 아, 이거 좀 사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이 서무부장이 앉아서 자꾸 뒤틀어버리면 잘 안 됩니다. 다시 서세요. 이거 이래가 안 됩니다. 계획을 새로 세우세요. 뭐, 아마 자꾸 단소리 해대면 성질나서 못한, 이런 경우인데, 아, 나 들었다, 니다 해모라 하고 안 가버립니다. 안 오면 뭐, 나쁜 서무과장들이 그래요. 안 오면, 내가 땀나. 돈 남아 돌면요? 모르겠습니다. 자원 남아 돌 때도 많으니까. 문제는, 어느 기관에서든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철새를 부리거나,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끝발을 부리기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돈하고 별 상관이 없는 듯해서 별 관심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돈, 이 사회를 움직이거나 한 사람을 움직이는 데서 돈 가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교회의 재정 담당 장로 힘이 있을까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이 있는
은행에 잖아. 아, 은행 가 돈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 큰 교회에 많은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가 은행에 한번 났으면요? 은행에서 VIP 대접합니다. 아, 그거 보이죠? 교회 안에서도 어떨 때는요, 참 안 좋은 현상이지만 말빨이 제일 세요. 저 장로님은 말 안 된다, 지금 안 된다 이렇게 부리거든요. 그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돈이라는 게 요런 성격을 지닌, 돈은 굉장히 위력 있는 놈입니다. 많이 보지 마세요. 굉장히 위력 가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담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재정이 가지고 있는 힘을 생각해 볼 때 이건 우리 소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말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입장을 감안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걸 만약에 역으로 본다면요,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돈보다가 더 힘 있는 게 뭐란 얘기죠? 기도와 말씀이란 얘기죠. 그러면 정말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로 얘기합시다. 목사님의 말씀이 교회의 어떤 재정보다가 돈보다가 더 위력이 있나요?
지금 모르겠는데 이때는 앞에 아니야 자꾸
아 그때는 막 사도들의 말씀, 그 사도들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더 위력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직화되고 현실적으로 되어갈수록요, 목사님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돈에 더 많은 신경이 쓰이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란 뜻이기도 합니다. 이 재정철학이 그런 의미를 띌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뽑죠? 예, 일곱, 우리가 흔히 편의상 일곱 집사라고 그러는데요. 사도행전에 집사란 말이 나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집사란 말이 있는가? 전부 뭘로 되어 있어요? 일곱을 택하라, 일곱 사람을 선택했더니 뭐 이런 표현은 있는데 집사란 말은 여기 없습니다. 뒤로 가면 나올까요? 예. 뒷부분에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자꾸 일곱 집사, 일곱 집사 그래서 스데반의 직분이 뭐냐 그러면 집사 이런데요. 스데반을 가르쳐서 집사라고 부른 것은 성경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훑으면 집사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것도 정확히 말해야 되겠다. 우리 개역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원문에 없어요. 원문에 없습니다. 거기는 편의상 집사라는 글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 집사가 누구더라? 빌립이던가요? 예. 거기에 집사라는 호칭을 하나 붙였는데 그거는 우리 개역 성경에 편의상 붙여놓은 표현이지 원문에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집사라는 용어는 없는데 그냥 일꾼이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그들을 집사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게 알아두셔요. 전 외국은 잘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 집사란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는 이거 일곱 집사라 그러는 거는 우리 편의상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정도로만 기억하세요. 집사라는 직분이 아마 아주 이때 말고 한참 뒤에 이제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그 용어가 등장하게 되긴 되겠죠.
공식화되면서 교황은 이제 황제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나눠주면서
뭐 그때까지 갈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때까지 갈 건 아니고 집사가 저 바울 서신에 나오니까요. 바울 서신에 나오니까
예,
금방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집사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사도행전 이때는 아니 제가 이 얘기 드린 거는 우리가 자꾸 일곱 집사라 집사라 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역할이나 이런 걸 보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면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없는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쓸 때는 알고는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부른다고 해서 잘못이다 그건 아니에요. 자 일곱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 중에 지혜 없고 칭찬 안 받는 사람도 있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 성령 받으면 만사 오케이 모든 게 다 제대로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하고 지혜로운 거하고는 별개냐 아니면 같은 거냐 그런 얘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닌 것 같다는 사람은 성령 충만은 내가 경험한 바가 있는데 그때 참 지혜롭진 않더라 그런 얘기인가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 단어를 같이 붙여서 써요. 붙여서 쓰기 때문에 요 일곱 일꾼을 세울 때에 그렇게 했다 하는데 요 6장에 나오는 것만 유심히 보면 성령 충만이 모든 걸 다 해결하지는 않더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지혜 있는 사람 일곱을 뽑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만 지혜롭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막 성령도 저절로 다 알고 하나님의 뜻도 그냥 막 다 알고 전도도 저절로 되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란 뜻입니다. 항상 달란트나 역할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여하는 또 다른 선물인데, 그게 저절로 가는 게 아니더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6장에서 그런 예를 알 수 있는 게, 처음에 아까 봤던 그, 저게, 원망이 있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어떻게 원망이 나느냐?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도 일을 제대로 잘 못 처리하면 원망이 있을 수 있더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또 어디 가서 사고 칠 수가 있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 그것만 되면 모든 걸로 끝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조금 문제가 있는, 과거에 우리에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 그런 겁니다. 방언하면, 내가 성령 받은 증거다. 그래서 방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니 아직도 방언도 못 받았냐 이래가지고 내가 방언 받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난 것처럼 적어도 신앙의 어른이 된 것처럼 행세하던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극히 작은 큰 건 안 되겠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선물일 뿐이지 다른 선물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워야 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혜로워지는 거죠? 이건 그냥 또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어떻게 지혜로워져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좋은 방법입니다. 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도 하면서 제가 하는 생각이 지혜도요 하나의 달란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머리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몸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손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도 하나의 달란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혜를 잘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갈고 닦아야 하는데 그 갈고 닦는 기본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 속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가죠.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가 거기서 온다는 얘기예요.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지혜로워지는 거죠. 지혜의 근본이 거기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에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교회 안에 누구는 그렇게 지혜롭게 일을 잘하는데 난 왜 이러냐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특별한 지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달란트를 받았느냐라는 데 더 충성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일곱 일꾼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요. 일곱만 나가 나는 어쩌겠나 싶어가 나도 그게 끼야 되겠다고 해서 너무 지혜만 담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각자 일을 감당을 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과 또 성령 충만하면서도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게 마치 그걸로 인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은요 방언 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결과 저게 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부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저 성령 받은 제일 큰 증거는요? 성령 받은 제일 큰 증거는요? 예수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요? 감격이고 감사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그렇게 큰 일인 걸로 못 느끼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일이란 뭐죠? 예?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 그래, 그거는 막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건 또 중요하죠. 그냥 기본은 자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여러분, 저 열매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뭐, 나무마다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 불에 던져오리라, 뭐 이런 구절 드러나오죠? 그 구절 보시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기쁩니까? 겁이 납니까? 예? 네? 겁나요? 그럼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시다는 뜻인데요? 나와는 상관이? 거구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대요. 열매가 아주 많은 가 본데요? 거기 열매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열매입니다. 믿었잖아요? 그러면 나무뿌리에 도끼가 아무리 놓여있던들 나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 도끼 쳐다볼 때마다 겁나는 것은 그 열매를 다른 걸로 자꾸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열매는요,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복음서를 좀 보세요. 근데 좀 흉을 좀 보자면,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그 열매를 자꾸 딴 걸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복음서 다시 보시면서 제 요 이야기를 꼭 한번 기억을 하셔요. 전도 중요합니다. 봉사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열매가 예수 믿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에 있는데 제가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나중에 찾으셔요. 예수님께서 6장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거는 요거 하나입니다. 다른 건 일이 아니란 뜻이 아니고 그만큼 믿는다는 자체가 그렇게 귀하고 큰 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다른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과소평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기본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렇게 넘어가시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들이 한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걸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전하는 것 외에 신방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면요. 이러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교회마다 형편이 좀 다를 것 같지만 어떤 교회는요. 부교역자들이 일곱, 여덟 있는데 아침에 교회 차가 마당에 놓여 있으면 불호령이 떨어진답니다. 아침 먹고 빨리 와가 차 가지고요. 출동. 어디로요? 신방하러.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면 혼난답니다. 하루 종일 신방 다니다가 저녁 때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저녁에는요, 머리가 전혀 안 도는 사람이거든요. 저녁에는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전 단순 작업만 합니다. 그림 그리거나, 뭐, 칠하고, 뭐, 옮기고 수정하는 거, 이런 것만 하지, 생각하는 일은 저녁에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온통 생각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자꾸 생각하면서 가는 건데, 오전 시간 뺏겨버리면 전 그게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 얘기 들으면서, 그럼 저녁에 왜 하는데? 커지는 거죠, 뭐. 성경은 언제 보고? 볼 시간 없죠. 아, 저러다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참 걱정입니다. 더구나 하루에 저게 뭐 한 일곱, 여덟 가정씩 그렇게 신방하고 나면 저녁에 녹초가 된답니다. 근데 더 글짝인 거는요. 찾아가서 별로 반갑지도 않고 오지마라 하는데 억지로 갈락하니 죽을지겠는데 이런 거는 오늘날의 신방이 그런 형태가 되어버려 놓으니까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거하고 신방하고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아니,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목사에게는, 네? 목사에게는, 목사가 말씀 연구하고 준비할 시간 없으면 어떻게 목사합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주로 안 계실 가능성이 많은데, 목사님 너무 바쁘다 싶거든요. 행동 반경 줄여버려야 됩니다. 목사님 따돌아다니지 말고, 주로 앉으셔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좀 보세요. 하다 못해, 뭐, 오전만이라도. 아니면 뭐, 집에 신방 오시겠다 그러면 오라고 그러세요. 골방 하나 빌려줘가지고, 여기 한 시간 동안 공부하고 가세요. 제가 저 학교 있을 때 큰 그런 일 나와요. 저 사립 학교에서 학생 모집하느라고 샌들을 무조건 내보내버리거든요. 그러면 생일이 자기 맡은 학교에 가가지고 잠깐 하루 종일 거축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몇 명 만났고 자기 학교로 진학할 아이들 몇 명이 있는지 명단 파악해가지고 그래 보고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사립 학교에 있는 친구 녀석을 어느 날 알게 된 거죠. 야, 니 일로 온다라고 막. 그건 내 학교 불렀어요. 그래서 나하고 종일 같이 노는 거죠. 놀고 있다가 저녁에 그거 뭐 여기 적었다고 꼭 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대충 뭐 이래 만났고 이래 했다고 보내고요. 다음에 또 가라 그러면 일로 와. 잘했죠? 지도 편하고 제 학교 눈치 그래 안 봐도 되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립 고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때 가가 교무실에 축축 앉아있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관리사장 하면서도 뭐 가서 축축 앉아있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야 그 있지 뭐 와 여기가 따로 친구하고 앉아가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학교 안에서 지내면 좋잖아요. 뭐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목사님들이 그 가령 이때 신방 때문에 그렇게 그렇다거든요. 아마 좋은 방법은 아닐는지 몰라도 그렇게라도 목사님들이 말씀에 집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방이 제 이야기는 지금의 신방이 약간 변질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신방의 본래 의미가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잖아요? 신방은요?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돌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여전히 말씀 증거하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방이 그런 성격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말씀 전하는 거는 형식적이고 그냥 뭐 왔으니까 그래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신방의 두 목적이 뭐예요? 아,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좀 안 해보시고 그런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신방의 두 목적은요. 교인들 뚫어두는 하나의 방법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신방의 일로 대상은 주일날 예배 빠진 사람. 예배 빠져 딱 하면 그 다음 월요일날 딱 신방 쫓아오면요. 그 다음 주간에 아 빠지고 싶어도 뭐가 무서워서 못 빠져요. 신방 못 가봐 싶어가 아니 말라 하는데도 밀고 들어와 엄마 그래가지고 아이고 빠지지 말자. 되게 그렇게 좀 돼가는 것 아니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만 옆으로 한 얘기인데 어쨌든 사도들은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대정출납이나 아니면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손을 떼겠다고 말한 것 이 박수칠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것만 박수칠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옛날에 충격 한번 받은 것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오후에 우리 집을 오셨는데 우리 집이 그때 아마 뭔지 모르겠어요. 입택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셔서 물도 한 잔 안 마시고 가셨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요. 그날 우리 집에 온 게 일곱 번째랍니다. 주로 목사님들이 뭐 할 때 예배 들어가죠? 입택, 생일, 돌, 그 다음에 개업. 다음 우리 집에 일곱 번째 왔어요. 제가 하도 기가 찼어요. 그 다음부터 작심한 게 우리 아버지하고 그때 많이 싸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거든. 목사님 부르지 맙시다. 아버지는요? 어른들이 부르는 이유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불러서 복 받는다 그러는데 왜 안 받냔 말이야.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야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국은 뭐 몇 년간 싫어가지고 이기긴 이겼습니다만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절대 목사님 안 부르기로. 그럼 목사님 서운할까요? 그때부터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초신자들 집에 무슨 행사 있거나 그 다음에 흉사의 행사가 있거나 이때는 목사님 부르시면 목사님 가고 그거 다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좀 이미 기존 뭐 좀 있었던 교인들은 행사 있거든 집에 오르니 아버지나 누가 주관해가지고 예배 드리라 그래 구역 식구들 모아가지고 아니면 장로들 모셔다가 같이 예배 드리고 그건 되잖아 꼭 담임 목사가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축도해야 이게 뭐 복을 더 받나요? 제발 그런 짓들 좀 하지 말자 그래서 교인들이 성숙해져야 목사님도 성숙해질 여지가 있다 이 뭐 행사 때문에 목사님 아무 종류 쫓아다니고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제가 집사로 있을 때 교회에 돌아간 형편을 보면서 참 뼈저리게 느낀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입장을 바꿔서 목사가 돼가지고 저 교인들 가정에 이런저런 행사가 있대는데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안 가기는 어떨까요? 네? 아니 목사는 말씀과 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된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지금 저 교인들이 다 나와서 봉사활동하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그냥 가만 모양실에만 들어앉아 있으려면요? 불편해요? 나로서는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해서 딱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해요. 다들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데 같이 맞서고 싶죠. 아니, 맞서는 게 당연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게 맞고, 그 좋은 행사 있으면 같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싶고 또 거기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싶은 거 맞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적당히 넣지 마가지고 그냥 들어가시려고 밀어넣는 거는 지사나 장로들이 할 일 아닌가. 그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하루 종일 같이 놀아보지 말고 잘 오셨습니다 해놓고는 빨리 좀 밀어 넣어주는 게 안 좋겠냐. 제발로 그 수가세역 하고 먼저 가기가 어렵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 텐데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집에 있는 게 편치 않을 때가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올까 말까 올까 말까 가다가 갔다가는 오늘 하루를 거기서 다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참사 하고 안 나간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이게 마음이 안 편해요. 마음이 안 편하지만 내가 이때 오늘 이거 해내지 않으면 이번 주일날 설교 대충 배우고 공부 얼렁뚱땅 넘어갈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못 가겠다고 버틴 적이 편하진 않지만 버텨야 할 때가 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제일 바람직한 거는요. 수고할 때 쫓아가서 수고하신다 해서 같이 좀 있는데 지사한테 떼밀어가지고 집어넣어버리면요. 서로가 편고 좋을 텐데. 제가 그냥 혼자 머릿속에 앉아서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현실적 그러지 않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나타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어느 것이 누구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하는 걸 잘 참고해가지고 서로 그 협조를 해나가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 일꾼들을 뽑았거든요. 근데 일꾼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이름은 별 의미가 없는 듯 하지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우리는 전부 단일 민족이라서 이름 보고 알 수 있는 정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최소한도로 예를 들면 순자, 영자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간에? 네? 아니, 여자구나 하는 건 금방 알잖아요. 그 이름이 아, 이 사람은 여자구나 하는 건 금방 알아요. 그나마 정익하면 이제 헷갈려요. 정이 남자도 있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름 보면 아 남자구나 여자구나 하는 거는 대충 알 수는 있고요. 그 외에 또 알 수 있는 거 있나요? 우리 사모님 이름이 일순. 제가 많이 놀렸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으로 놀렸는데 나중에 보니 맞더라고요. 1순, 사모님, 둘째는 2순이에요? 셋째는 3순이에요? 아니, 거의 맞더라고요. 그 딸이 며칠 하더라? 7이라 그러네? 아, 처음에는 농담으로 나중에 그 맞았더니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왜 첫 딸이라고 1순이라고, 둘째 딸이라고 2순, 3순이냐? 셋째 딸이잖아요. 유명했던 3순이. 그 외에도 뭐 들어있습니다. 종말이. 후남이. 그러면 왜 그런 이름 붙은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 여기 좁습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사회에 갔어요. 이름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저게 어느 민족, 어느 계통이 어딘지를요, 이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계 혹은 중국계, 중국계 사람 같으면 미국 사람이라도 중국계 같으면 무슨 뭐야 왕민충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요. 한국계 같으면 우리가 더 잘 알죠. 이름 딱 보고 저 뭐 그 성이나 멋지게 하나 붙어서는 아 저거 한국 사람이겠다 하는 금방 알아챕니다. 그 우리보다가 그 사람들은 더 많이 알죠. 예를 들어서 이건 아일랜드 계열, 요거는 저 아프리카 계열, 요건 인도 사람 쪽이겠구나 하는 거 이름만 보고도 알아맞춥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랜 게 좀 그 덜한데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일곱 명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걸 음력을 하느라고 이게 좀 우리말 같이 돼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 원래 발음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스데반인데 주격식으로 발음하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우리 교회 스테파노라는 축구팀이 있는데요. 이 스테반에서 나온 겁니다. 스테반인데 원 이름은 스테파노스로 보시면 됩니다. 주격, 뭐 격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요.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빌립이죠. 필리포스입니다. 필리포스. 프로고로라고 해놨는데 프로코로스. 니가노르는 뭐 거의 비슷하고요. 디몬더 티몬이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바메나라고 한 사람이 원어식 발음을 하면 파르메나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니골라죠. 니콜라오스입니다. 자, 원 이름이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오는 느낌이 없어요? 네? 모스, 오스, 푸스 이렇게 끝나는 이름은? 참고로 히브리인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 이름 아니면 뭐이고 헬라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일곱 명 전부가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탈리아 이러죠. 뭐 어디다 보면 이탈리아노 하는 거 있죠. 끝에 노 붙고 오 붙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탈리아노 하는 게 그게 헬라 말이잖아요. 아 헬라가 아니고 그건 라틴 쪽이겠다. 근데 그 여기 일곱 지파의 이름이 전부 헬라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그 히브리식 이름 하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없습니다. 히브리식 이름 하면 주로 뭘로 쓰여요? 사울이 두 사람이죠. 옛날 왕 사울이 있고 신약에 사울 나오죠. 이게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써요. 아니 모르겠다. 구약에 나온 이름들이 다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런 이름이 여기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 바울이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흔히 하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 해놔놓으면 또 여러분이 은혜 안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갖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됐다. 감격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말을 할 때 이게 참 좋은 표현인데 저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한 10수년이 흐를 동안에 고향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고향에 파묻혀 있는 걸 바나바가 데리고 나옵니다. 아, 우리 뒤에 가면 나오겠네, 그죠? 바나바, 그때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바나바가 데리고 올 때에, 그때 이름이 사울이에요, 바울이에요? 고향에 십수년 묻혀 있다가 다시 재등장합니다. 재등장할 때 이름이 사울이냐 바울이냐 그 말이에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 쓰셨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사울입니다. 보세요. 예수를 만났고 십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울입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간과한 채 막 의미만 살린다면 그것도 맞았으면 맞아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나서 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맞다고 해도 되겠는데 문제는요. 문제는 간격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바울이 등장하는지는 그 뒤에 가서 합시다. 미리 이야기 되어버리면 그때 또 제가 할 얘기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그때 새로 붙은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 이야기 나올 때 보세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북이에요. 원래가 북이에요. 두 문화권에 걸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사울로 통하고 저게 헬라 쪽에 건너갔을 때는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인들한테 너무 나거든요. 그때는 또 그쪽에서 쓰는 바울, 그러니까 바울 하면 대부분 오는 게 아 이게 헬라 사람이거든요. 사울 그러면 아 이거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번역증이 확연해요. 조용기 이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대부분 알죠? 근데 저 외국에 나가지고 조용기 그럼 외국 사람은 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편의상 그거 또 뭐냐? 조 데이비드 그거든, 데이비드 조 그거든. 그래서 그만하면 이해를 해버립니다. 알아듣기가. 왜 두 개를 쓰나요? 제가 처음에 그 이름 글 나올 때 볼 때, 유명해지면 다가, 왜 이름을 지 마음대로 막 붙이고 있니? 뭐야, 이거?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요. 하나는 국내요. 하나는 국외용입니다.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써주는 것이 외국인들이 알아듣기 쉽고, 부르기 쉽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국외용, 국내용. 그러니까 결국은요, 바울, 사울은 하나는 헬라식 이름,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 그렇다고 기억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 놓고 다음에 어느 목사님 또 그 앞에 제가 했던 얘기 그거 하거들랑, 에, 아닌데 이러지 마세요. 그냥 넓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써도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 쓰지만. 그래, 요 이름들이, 명확하게,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초대교회에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정상적이라면 누가 당선이 많이 돼야 됩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당선이 많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파니까. 그런데 어떻게 헬라 사람만 어떻게 당선됐느냐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이름 북에 썼다는 게 사울은 그랬다는 얘기죠. 뭐 다른 사람도 그랬는지 그건 알 수 없죠. 정답을 잘 찍어내서만 오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숙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투표의 목적이 뭡니까? 적당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구제의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더라. 그 헬라파 과부들을 돌봐야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헬라파만 돌보는 게 아니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돌봐야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챙겨야 할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더라. 그 사람들을 챙기기 위해서 일꾼을 뽑으면서 뽑기를 전부요. 헬라파 사람들을 뽑아줬더라는 얘기는요. 아, 큰 배려잖아요. 큰 배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의도적으로 이들을 차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않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잘 돌봐주려면 그 사람들하고 같은 계열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 안에 근본적으로 파벌 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만약에 민족적이나 어떤 지방색이라는 것이 여기 있었다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보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아무래도 그쪽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세운 거란 얘기죠. 초대교회의 어떤 성숙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그냥 읽으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름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명이 좀 필요하고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저 뒤에 가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끝내줄 때 인사하는 경우 있죠. 거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보면요. 알고 보면 좀 더 감동적입니다. 심지어 그 어떤 이름 중에는요. 노예 이름이 그냥 나와요. 짐작컨대 노예로 있다가 풀려났어요. 풀려났어도 그 전에 불리던 그 이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쓰면서 교회 안에서 전혀 차별받지 아니하고 교회의 귀중한 일꾼으로 쓰이고 있더라. 그런 건 참 감동적입니다. 옛날 우리 사회에 그 뭐 백정이나 천대 봤으면 그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서 이름 바꾸지도 아니하고요. 그 이름 그대로 쓰면서 교회에서 당당하게 헌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이름 하나를 보는 순간에 그게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족보, 그지그지근한 족보도 그냥 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보물을 묻어두셨을까 해서 또 들여다보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고 보는 재미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6절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그 니골라인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이 별로 없으면서 니골라는 유독 긴 설명이 붙었어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이 설명이 좀 붙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이 문제가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니골라라는 이름이 어디에 많이 나오나요? 계시록 맞습니다. 계시록에 니골라 당이라는 게 나와요. 그 우상숭배와 은행을 저지르게 했던 그 미란의 괴수의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히 이렇게 관심 있게 더 설명을 한 게 아닐까라는 추론이 가능한데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정답은 모르겠답니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 나중에 또 아 저 이거 계시록에 나오는 이 못된 인간 니골라하고 같은 사람 이렇게 이제 또 뭐야 이 성령이 충만했던 이 일곱 일꾼 중에 세웠던 니골라가 이렇게 변했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서 정답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7절은 아까 미리 좀 땡겨봤습니다.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어가는 숫자가 1절에서 더 많아졌더라. 그래놓고 여기서는요? 더 심히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수가 많아졌더라. 이거는 또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인들이 전도를 많이 했더라. 이거보다 더 놀란 거는요. 심지어 그 안에는요. 전도 대상자 중에는 뭐가 있더라 이러면 제일 놀랍죠. 그런데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세신자들이 많았는데 세신자 중에는 뭐뭐도 있더라. 뭐가 제일 좋은 뭐예요? 중도 있더라. 무당도 있더라. 이러면요. 훨씬 더 돋보이잖아요. 전에 주지들이 그냥 전부 회개하고 돌아섰더라. 이 뭐라고 기술합니다. 제사장의 호단 무리타는 거네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6장 중간부터 스데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합니까? 3절에 보세요. 성령과 지혜죠. 5절에는요? 믿음과 성령이죠. 그 다음에 8절에 은혜와 권능이죠. 10절에 지혜와 성령. 그럼 도대체 단어가 몇 개예요? 스데반을 표시하는 단어가. 누가 다섯 개 그랬어요? 중복이 많았어요. 있기는 3절, 5절, 8절, 10절. 그러니까 4개씩 잡으면 총 8개가 나오는데, 중복이 여러 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5가지입니다.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이거 하나만 해도 대단할 거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5가지씩. 이 5가지를 하나로 통합하면 뭘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뭐 완전하다고 그럴까요? 은혜, 권능.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뭉치면 막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문제는 성령 충만한다. 우리가 스데반을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별도로 자꾸 쓰고 있다는 거는요. 성령 충만 이외에도 이런 요인들을 스데반이 더 가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스데반이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요?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은혜만 받으면 사람이 저절로 다 변해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되리라 라는 생각은 갖지 마셔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요, 스스로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주어진 겁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하게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스데반이 이 너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놀라운 다섯 가지 은사를 가진 결과는 뭐예요? 성교. 그치? 교육 붙잖아요. 아이고, 나는 그거보다는 좀 덜 받고 오래 살란다? 어느 게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소통도 많이 따르겠는데. 예? 오래가 많은데,
예.
소통도 너무
그렇게. 아, 그냥 쉬워요. 그것도 참,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크면 고통도 그만큼 크대요. 예? 은혜가 크면 그저 좋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집사로 있을 때는요, 교회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프긴 아파도 작아요. 제가 괜히 신학교 가가지고요, 옛날에는 제가 교회 걱정을 해도 한 교회 걱정만 하면 됐습니다. 요새는 몇 교회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제가 어디 나갔다가 누굴 만나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목사님께 이런 얘기 끝에, 아, 목사님 참 큰 일이네요. 어느 노회에 큰 교회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시청회처럼 하는 게 쪼개진 파일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 너무 노회 갈 것까지, 너무 노회까지 갈 거 어딨냐? 여기도 지금 뭐 걱정하고 퇴사입니다. 교회들마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야. 전에는 내가 있는 교회 하나밖에 안 보였어요. 지금은요? 별 능력도 없는 주제에 앉아가지고 전국을 다 걱정하고 앉았습니다. 보이는데 어떡해요? 들리고. 그래, 은혜가 크면 걱정거리도 커갑니다. 같이 가면서 그걸 은혜로 이겨내지 못하면 이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스데반이 그렇게 큰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고민, 아픔도 컸대요. 자, 그 아픔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제 또 조금 봅시다. 스데반을 위협하는 무리를 만약에 두 부류로 나눈다면, 그 우선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절에요. 요 구절의 회당은 헬라파 사람들이 모여있던 회당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유대인이로되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먼저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스데반을 잡아서 재판하는 사람들은 12절을 보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은요, 요건 굳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스데반의 실력이 참 있었던 모양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본거지에 쳐들어가가지고 논쟁을 한 거죠. 해가지고 논쟁으로는 쉽게 말하면 성경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다 완력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일을 벌여놓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7장에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7장에 이제 스데반의 그 명설교, 멋진 설교가 이어져 나오죠. 그리고 그 설교 끝에 순교하고 말죠. 근데 아마 장난 비슷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그러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넌센스 퀴즈라고 생각하셔요.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원인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넌센스라고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정말 웃기를 바라는데 제가 어렴풋이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나 그런 느낌 들었기 때문인데 스테판은 무슨 일 하려고 뽑아놨죠? 네? 구제하고 재정 출납하고 이런 일 하려고 뽑아놓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스테판이 뭐하고 다녔어요? 설교요? 설교는 시키니까 했고 활절 팔구절 아닙니까? 아니 팔절구절 보세요. 뭐입니까? 민간에 행했다는 거는 그 가서 왜 그러세요? 하라는 구제는 안 하고 그 민간에 가면 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라는 구제나 이건 제쳐놓고 민간에 가는 거거든요.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고 전도하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그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 활동 중에 백미가 적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요 한번 붙은 거죠. 어디 간 가고 비슷한지 압니까? 절에 중들이 모여있는데 그가 전도하러 가가지고요 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으면 문제가 안 생기죠. 이겼단 말이에요. 거기 붙어가지고 이긴 거예요. 이기니까 이 양반들이 이 보디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완력을 썼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 거죠. 세반의 이야기를 대충 요약을 해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래 정리 하나 놓고 자 세반의 승계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낮에다가? 미쳤기 때문이란 답보다 낮에다가가 더 조합이긴 하는데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낮에다가 하면 다 알아듣죠? 조금만 설명을 더 하세요. 예? 아, 설치다가. 하라고 한 짓은 안 하고, 시키도 안 한 짓 하다가요? 시키도 안 한 짓 하다가 사고 친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럼 야단 맞죠? 쓸데없이 나대다가, 이쪽 말 할게요. 아방시나. 꼬방시나 같은 종류입니다. 근데 시키지도 안한 짓 해가지고 크게 성공해버리면 어떡하죠? 시키지도 안 해가 크게 성공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땐 또 안 그러죠? 자, 스데반은 시키지도 안한 짓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크게 성공한 거예요? 아니면 크게 망한 거예요? 네?
믿는 사람들한테는, 네? 전부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사병기의 흐름은 꼭 기억하셔요. 스데반이 죽고, 자기 혼자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8절인가요? 8장인가요? 나중에 그 다른 데 좀 찾아볼게. 그 편 나와요. 스데반의 일, 일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박해라는 편이 나오는데 그 8장 1절도 중간에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 사도 외에는 다 펴져버렸다는 얘기죠. 교회가 지금 난리 하나 뿌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다 없어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스데반 때문이에요. 자, 다시 질문합시다. 시키지도 안 했는데 나대다가 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 우리는 답변하기 진짜 어렵다. 이래놓고 나니까는 그 다음 또 흩어져가지고 교회가 또 온천지로 번져버렸잖아요. 이 참, 꼭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는 방법이긴 하지만, 자, 스데반에게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시키지도 않은 짓 하다가, 자,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뭐, 기준은 어디든지 다르다. 좋습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인데 이런 소개를 합시다. 집사로 태어났더니, 하란 짓이나 하지, 그거 안 하다가 결국 봐라. 지도 죽고, 교회도 지금 완전히 풍지박지 나버렸잖아.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사라지지 않냐고 가까워서 뭐 하긴 했지만, 집사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면역 주사를 미리 놓는 겁니다. 집사는 뭐하라고 세운 거죠? 집사가 뭐예요? 집사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좋아, 집안 될 텐데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좀 큰일 났다. 집안 일도 하는 사람이 집사잖아요. 제직회 모여가 논의하는 게 뭡니까? 당회하고는 논의 대단히 다릅니다. 교회의 살림살이, 재정 문제와 관련된 살림살이를 의논하는 게 우리 재직회예요. 정책적인 거는 재직회에서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사는 집안 살림을 돌보는 일꾼이죠. 그거 하라고 집사 세워놨더니 집안 일은 안 돌보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전도하고 설교하고 만기라면 잘못하는 겁니까? 오버한 거예요?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 왜 오버인데요? 집사로서는 교회에서 그 일에 충성해야 되지만 교회 뭐 집사지만 나와도 계속 집사입니까? 나오면 뭐예요? 나 집사를 넘어서서 뭐예요? 예수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제자 안 하고 끝나죠. 예수의 제자는 맡은 임무가 있어요. 뭐 전하고 가르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죠. 집사이기 때문에 집사일만 하면 되지 가르치고 뭐 하는 거는 목사한테 넘기고 들어가 아닙니다. 그런 목사님 안 계시겠지만 혹시 할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사는 집사로서는 교회 일 살림살이로 책임지는 건 맞죠. 그러나 그 일이 한정된 건 아닙니다. 스데반 절대 욕하지 마세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결국은요 예루살렘에 뽀삭뽀삭 그러고 있던 교회가 결국은요 전부 허터드가 크게 일 저지르게 만든 거는 자 이게 일 저지른 건지 제대로 일한 건지는요 그만 누구 편 어느 시점에 둘 건지 나도 싶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가 알기로는요 스데반이 집사로서 엄청난 일을 집사로서 맡은 임무가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난 일을 버려놓은 거죠. 절대로요.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요 일에만 한정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요. 집사로만 머물러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해야 할 일은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성경 공부 열심히 내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생각 많이 해서 스스로 읽어가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말씀 전하니까 많이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기 어려운 분들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도 무슨 말인지 참 통 모르겠더라 이런 사람 붙들고요 차근차근 가르쳐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중에서 많이 있어야 합니다. 꼭 목사님만 와서 예배드리고 신방 와서 설교만 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초신자거나 교회에 그냥 가도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전혀 없다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옆에 있으면서 해야 합니다. 스데반 정도는 안 되더라도요. 이접과 표접까지는 못 하더라도요. 그것도 감정이 좀 따르면 훨씬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더 보십시다. 이 스데반을 핍박했던 이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악한 사람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또 비난하려면요, 몇 가지를 부정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8절. 거기에 기사와 표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거의 이적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비난하려면 뭘 부정해야 됩니까? 스데반이 행한 기사와 표적을 거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보여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맨날 그들의 관심은 여기에 달려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이 뭡니까? 이걸 묻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표적이 자기는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사람들, 굉장히 약한 사람들입니다. 10절에 보시면 9절 끝에요. 아, 10절 전에요. 스데반이 지혜와 동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의 논리입니다. 스데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할 말이 없더라는 것은요, 스데반의 그 가르침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는 겁니다. 옳은 말인 줄 알면 져야죠. 아, 참, 이건 우리가 잘 안 되더라. 말은 맞는데 안 지더라. 이건 참 많죠. 그건 막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다 치더라도 스데반의 옳은 말에 굴복치 아니하였더라. 심지어 어디에 굴복 안 하는 거 아니깐요. 마지막 절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이게 뭐 어떤 걸까요? 스데반을 쳐다보니 완전 천사 같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돌팔매질 한 사람들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한번 비틀어지면요, 막 고리가 이렇게 걸리면 부정할 수 없는 것조차도 그렇게 부정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약한 사람들인데, 스데반 시대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크고 절절히 맞는 말에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래도요, 한번 고리가 딱 걸려가지고 꽁해지면 절대 못 푸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셨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혹 생기더라고요. 아, 스데반이 스데반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악했더라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래 골이 걸리지 않도록 미리 좀 다루고 양도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질 한번 나면 절대 안 풀어지더라. 스데반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때에도 많습니다. 남자들이 잘 그럴까요? 여자들이 잘 그럴까요? 여자들이 다 모였으니까 남자들이 커지. 남자들만 모이나 보세요. 사람들은 다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대범하게 뭐 그만한 일 가지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대범할 때는 대범한데 쫌세였을 때는 하나씩 쫌세 같은 게, 이게 또 남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이기도 하니까 남자가 뭐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꽁해가 있는데 거기다가 남자가 뭘 그만한 일 가지고 이러면 뭐라고 대꾸 하나요? 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요, 그래 니 잘났다 이거지 하고 안 풀어집니다. 이거 안 풀어져요. 사람에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막 잘 달래가며 사십시오. 정답입니다.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이웃 성도들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내가 이렇게 잘 가르쳤으면 됐겠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요. 그런 마음 상하지 않도록 참 조심조심 그렇게 하십시다. 스데반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11절.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게 하나의 장목이죠. 13절에요. 이 거룩한 곳과 같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얘기죠. 14번요. 14절. 거기에도 이곳을 헐고오란 얘기하죠. 성전 모독이고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다고 그러죠. 이것도 율법 모독이다, 그죠? 그, 스데반을 비난했던 사람들의 스데반의 죄라고 생각한 게 요겁니다. 요 죄를 보면서 뭐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아, 누구하고 닮았죠? 예수님의 죄목하고 흡사하죠. 스데반이 자기 죄목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 제목을 보면서 얼굴이 천사 같더라니.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고소를 하는데 얼굴이 천사 같더라.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랬을까요? 정말 여러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제목이 예수님과 똑같다. 그건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되는 건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순교할 때 그런 얘기 있었다고 그러죠.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처형을 시키려고 십자가에 매 달았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영광입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잠깐 그건 답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면서요. 아 그걸로 달렸죠. 왜? 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걸 베드로는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달릴 수는 없다. 그래서 거꾸로 달렸다 하거든요. 뭐 전해오는 얘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다 치고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데 그게 고통이나 두려움을 넘어서서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형을 받는다는 자체를 하나의 영광으로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과 같은 제목으로 비난받는 걸요. 스데반 자신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뻐했다라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약간 돌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자랑을 했네요. 내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그 자체를 자기도 겪었는데 그걸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뚫게 패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것을 나도 겪는다라는 그 측면에서 참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개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리 좀 봐오시면.